부유하게 하시며 부유하게 눈물 흘리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이 세상의 여러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안전함을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복음일진데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저희들의 행위와 저희들의 업적과 노력과 열정과 능력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으로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어디까지 완성해 내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분명히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경험을, 그 역사를 이 아침에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사님, 그 생명의 말씀사 있죠, LA. 거기서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다섯 번 갔다 달래요. 빨리 갔다 달래요. 근데 어저께. 자,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 그죠? 13절, 14절. 아, 제가 몸살이 나가지고 아주 그냥.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신랄할 말이 없는지라. 네. 자, 지금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 대척점에 세상의 관원들, 벼슬아치들, 세상의 힘을 소유한 자들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구도죠. 네. 이렇게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는 세상의 힘을 가진 세상 관원들과의 대립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교황이 UN에 가서 연설을 하는 걸 보고 그 환대를 받으며 나중에 기립박수까지 받는 것을 보고 왜 사도 베드로의 직접적 계승자라고 하는 이 시대의 교황은 이 시대 권력자들과 저렇게 친할까? 이건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복음이 떨어지면 세상 힘, 그게 이제 권력자로 상징화되고 모형화되어 나온 것이죠. 세상의 힘과 반드시 대립이 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소유한 이들은 그것이 그들의 생명입니다. 근데 복음은 그 전체를 부정하고 기각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힘은 너희들을 절대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는 것이고 궁극적인 그런 행복에 도달하는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방해가 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너희들의 힘과 능력과 역량은 절대 하나님의 구원에 바벨탑처럼 너희들이 쌓아서 지금 너희들의 힘과 능력과 역량과 지혜와 지식을 동원하여 그걸 쌓아서 구원에 이르려, 하늘에 이르려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건 너희들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다 헛것이다 라는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세상의 힘을 소유하고 그것으로 지금 권력의 그 맛을 누리고 있고 세상의 인기와 그리고 떠받듦을 다 누리고 있는 그들이 복음을 대할 때 어떻게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칠까요? 그때 교황이 한 연설이 대부분 세계 평화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구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올바르고 깨끗한 삶. 어떠세요? 이게 기독교 메시지, 그 기독교 메시지 아닙니까? 지금 속으로 그러죠? 예? 그게 기독교적 메시지 아니에요? 깨끗하게, 올바르게, 도덕적으로 잘 살자. 핵폭탄, 핵무기 같은 거, 이제 좀, 우리가 자제하고 저지하여 세계 평화를 구현하자, 가난한 이웃들을 돕자. 기독교 메시지 아니에요 이거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냥 세상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강연 정도로 들어왔고, 그것을 강조하는 목회자를 올바르고 훌륭한 목회자라고 떠받들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준이 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메시지는 너희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희들의 힘을 발휘하여 인간들이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걸 오히려 폭로하는 것이고, 세계의 평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날 때에 진짜 이 세상의 평화, ANN은 예수로만 주어질 수 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되는구나를 경험하는 것이고, 기독교 메시지는 우리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업적 이런 것들은 다 자연적인 것이므로 너희들은 초자연적인 기독교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너희들의 그 자연적인 열심과 능력과 역량을 부정하라 로 결론이 돼야 기독교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날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위 개혁주의 진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 무슨 신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일간지와 공조를 하여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데, 이 기독교계 언론이 세상의 일간지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기독교가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고 그것을 고양하고 하는 기독교가 세상의 가치로 이 세상의 눈을 두며 세상을 어떻게 쓰든지 밝고 살기 좋게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이들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과 공조가 됩니까?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서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복음이 뭔지를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이 시대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도들은 세상에게 다 맞아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사는 이들에게, 아니야 너희들 그걸로는 천국 못 가, 회개해.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던 사람들한테 맞아 죽었어요. 바리새인이라니까. 그들은 열심히 구제도 했고 자기들의 소유를 털어서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을 섬겼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람들을 그런 일에 열심을 내는 이로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존재한다면 그건 기독교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사람을 그렇게 착하게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도대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착할 수 없는 자고 나를 깨닫게 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매주 설교 시간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인됨이 발각되고 폭로돼야 되는 것이지, 야 나는 지난주 말씀을 듣고 이번 주에 이렇게 깨끗하게 한번 살아봤어, 그랬더니 진짜 야 마음도 편하고 참 좋다, 이리로 잘 구별하셔야 돼요. 착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착한 삶은 내가 부정되고 부인될 때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건 진짜 착한 삶이에요. 그러나 내가 내 열심과 노력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왜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이라는 건 로마서 1장에서 뭐라 그러죠? 우리 안에 심은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을 지켜 구원받겠다고 하는 이들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따라서 여러분의 양심껏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 자체가 율법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걸 율법이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여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삶 속에서 그런 삶이 문둥문둥 나와, 나는 이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칭찬받는다라는 생각은 없었는데 내 안에서 그런 바른 삶, 깨끗한 삶이 나온단 말이죠. 그때는 내 안에 진짜 예수가 있구나로 가지. 절대 나는 깨끗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들보단 내가 조금 난 사람으로는 안 간단 말이에요. 성도는 여러분 세상에게 칭찬받으면 안 돼요. 그렇게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기립박수 받는 그런 메시지는 다 가짜입니다. 누가복음에 가면은 한번 가서 찾아볼까요? 6장 26절 보세요.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이가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가 모든 사람에게 기립박수 받으면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가짜예요. 100% 가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기 있는 설교자 목회자는요 세상으로부터도 인기를 얻고 또 교회 안에 앉아있는 무리들로부터도 인기를 얻으려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를 깔끔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평화와 고지에 관한 그 본인의 그 열정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듣는 사람들에게 인식하게 해주면 그 사람들은 세상과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아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듣고 눈과 귀가 뚫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위로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설교가 응용심리학 수준에 머물러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잠 못 자는 사람 많죠. 뭔 걱정이 많은지 이렇게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아직도 걱정 의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들에서 자기가 얻은 상처들, 아픔들이 있어요. 마누라, 남편, 부모, 자식, 그 관계가 준 아픔들, 깨어짐들이 있어요. 그때 교회가 응용심리학 수준으로 그들을 다 오세요. 우리는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치유해 줄 수 있어요. 라고 모아서 심리학적인 수준으로 그거는 당신의 죄가 아니에요. 사실은 부모의 그런 죄가 있었는데 그 광주 H 수련원인가 뭔가 거기서 주장하는 게 그거더구만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 그래서 상생제를 120만원 내고 드리면은 그게 다 풀리고 없어진다고. 그게 종교지 뭐가 종교가 아니에요. 지들은 죽어도 종교가 아니래요. 종교가 아닌데 120만원씩 내고 제사 지내요. 아 그리고 1년 수입이 수십억이 돼요. 헌금을 해서. 종교지 뭐가 아니에요 그게. 병 고쳐주고 가게 흐르는 저주 끊어주고. 그것도 성령님이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성령님?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천사를 이야기하는 게 종교가 아니란 말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기독교 아주 맹신과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기독교랑 똑같,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어떤 젊은 여자애가 나와서 성령 들렸다. 내게 성령이 임했다고 벌벌벌벌 떨면서 돌아다니면서 당신 마음속에 뭐가 있고 당신은 무슨 죄를 졌고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야, 참 어쩌면 저렇게 똑같냐. 성령 받았대요. 그래놓고는 다 끄집어내니까 또 나와. 왜?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찌르면은 형 진짜 성령이 임했나 보다 그러고선 질질 끌려 나와갖고 120만원씩 내는 거예요. 교인이 120명밖에 안 되는데도 수십억짜리 빌딩을 짓고 지금 또 수십억짜리 땅을 사서 유스호스텔을 짓고 있대요. 왜? 앞에서 설교하는 이가 어떤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억지로 병을 고쳐줘요. 그 아줌마가 다들 어머니라고 그래, 그 아줌마 보고. 아, 미친. 아이고, 정말. 병을 다 고쳐줘요. 그 무식한 여자가. 그리고는 그 돈을 갖고 오면 이게 무슨 뭐 쓰레기 취급을 해. 이만큼 써요, 한 번에.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면서 돈을 안 놓으면 안 되니까 바구니에다가 와서 갖다 다 놓아요. 근데 그 여자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강연이라고 그러는데 다 깨끗하게 살자예요. 성적 음욕을 품지 말고 뭐 이거. 에? 어쩌면 우리 교회 설교랑 똑같아. 에?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갖고 너희들의 가게 들이는 저주는 내가 끊어줄 수 있다는 둥. 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의 지금 처한 상황이 그냥 네가 기대치도 않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풀리게 될 거라는 둥. 이런 식의 위로, 마음의 위로를 주는 거죠, 그건요. 그게 응용심리학이에요. 그건 응용심리학의 말 그대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그 상태를 직시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걸 그냥 자기가 감수하게, 수긍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나에게 그대로 존재하는데 나에게 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 그런 능력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복음이어야 되는 것이죠. 똑같이 가난해요. 똑같이 문제가 그냥 있어요, 나한테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보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이 세상과 그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의 결국이 바로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런 것들에 불과한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다가 눈 두고 살면 안 되겠구나를 배우는 거지. 그걸 해결하겠다고 오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물론 하나님은 그 성도의 어떤 인품이나 성격, 수준 이런 거에 따라서 그에게 기적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지만 그가 점점 성숙되어져 갈수록 그 삶은 굉장히 무미건조해져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현상이 점점 안 일어나요. 왜? 내 안에 이제 그걸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지 않아도 그걸 이길 능력이 점점 생기거든요. 쌓여요. 예수 믿는 초창기에는 그냥 택시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 택시, 그럼 택시가 와요. 어, 지갑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지갑을 찾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관계하신다는 걸 경험해주는 아주 유아기적 젖병 무는 시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점점 믿음이 쌓여가고 성숙되어져 갈 때 계속해서 이 사람의 입맛에 맞는 것으로 그 현실이 바뀌면 이 사람 마음속에는 믿음이 성숙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야 현실이 그냥 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내 눈에는 이 현실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바뀌지 않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과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괜찮아요. 행복해요가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어둡지 않게 이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그런 논리나 이런 것들로 위로를 주려고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긍정적 사고를 하세요. 잘 될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 사고를 해서 잘 되면 내가 긍정적 사고를 했다라는 건 그건 내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내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지어져가는 그 뜻이었는데 나는 자꾸 내가 긍정적 사고를 하고 있어. 테니스장 딸린 그런 큰 집에서 아름다운 아내와 착한 아이들과 행복한 삶을 계속 긍정적 사고를 해요. 그건 자기 최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로버트 쉴러를 목사라고 합니까? 로버트 쉴러는 심리학자예요. 원래 심리학자예요, 그분은요. 심리학자가 목사가 돼서 수정교회라는 걸 만들어갖고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게 악마적 영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제자가 하나 또 나왔잖아요.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여러분, 성도는요, 자기의 뜻대로 이 세상을 재단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며 하는 사람들이 성도지, 내 뜻을 당신이 와서 맞추세요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 사고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도도 긍정적 그 사고와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원하고 맞춰놓은 어떤 그림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끌어다가 쓰고 싶어 하는 그런 기도들. 긍정적 사고, 로버트 슐러하고 뭐가 달라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의 모습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교회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요. 교회야, 교회는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예수가 첫 번째 열매였잖아요. 교회의 첫 번째 열매. 그 첫 번째 열매가 살아간 그 방식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의 신앙생활은 그냥 어떤 하나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정리된 학문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동적인 거예요.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인기를 추구하고 죽음이 그게 고작 두려워서 자기와 가장 친밀하게 지냈던 스승이자 친구이자 정말 아비 같았던 형제 같았던 자기 스승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한 베드로가 그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악한 현실조차도 그를 예수님으로부터 떨어뜨릴 수 없는 자로 만들어가는 게 성숙시켜가는 게 기독교지. 계속해서 자기의 명예나 인기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나를 좀 내 가치 향상을 도와주세요라고 우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은 그냥 어떤 하나의 개념으로 그냥 기독교 교리를 이 머릿속에 그냥 동동 뛰어갖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다이나믹이 있습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서 점점 세상으로부터 나를 떼어내는 거예요. 메스로. 세상에 착 달라붙어 있는 나를 메스로 떼어내는 게 복음이지.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하잖아요. 말씀은 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절과 골수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게 산 제사거든요. 제사장이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죠. 근데 바울은 우리 보고 너희들은 산제사로 드려야 된대요. 그건 살아서 그 재물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과정을 그대로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아서 관절과 골수를 어떤 엄청난 존재에 의해서 지금 쪼갬을 당하고 있는 그 경험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데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근데 자기가 감수해야 할 것은 하나도 감수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다 오토매틱하게 자연적으로 그냥 해주십사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는 100% 하나님이 하고 100% 내가 한다라는 건 내가 100% 노력해서 어떤 훌륭한 경지에 이른다는 말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이성과 인격과 이 감각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십자가를 경험케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몸소 경험하셔야 돼요. 가까운 이들에게 사기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이제 이해하시겠죠.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배반당하셨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면 절대 사람을 깨끗하게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을 배우셨죠. 그거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그런 거 하나 안 막아주세요가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걸 막아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가를 배우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세상에서 무슨 기적이나 경험하려고 하고 신비한 체험이나 하려고 하고 얼마나 유치합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신기합니까? 다른 종교에 다 있는 기적들, 그게 정말 신비한 거라고요. 박태선이나 문선명 같은 사람들이요, 설교하다가 손끝에서 불이 튀어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주가 됐는지 아세요? 능력이 있어요. 번개 같은 불이 손끝에서 나간다니까요. 우리 서울대 선배 중에 여기 지금 세계롭게 장로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신앙천에 아예 들어갔다 살다 나온 사람이에요. 그분이 직접 봤는데 2층에서 그 신앙천에도 물이 있죠. 그 이재록도 물, 김기하도 물, 하여튼 물 팔아먹는 인간들 그 더러운 물을 말이죠. 한 잔에 500원씩, 5천원씩 이렇게 팔아먹어요. 이재록이는 자기 고향 무안에 있는 그 샘물 팔아먹죠. 요즘에 병에 넣었고 김기하는 그 포천에 있는 물 팔아먹고 그거 먹으면 병이 난다고 그런 사기에 대해서 앉아있어요. 그 물을 갖다가 2층에서 손을 쫙 그 뻗었는데 물이 진짜 몇 미터를 그냥 지 호수에서 쏘는 것처럼 물이 쭉 따라 올라오더래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안 믿어요? 재림 예수구나 저 사람이 진짜. 어떻게 안 믿어요 그걸? 근데 그건 데이비 카퍼필드 하는 거 아십니까? 한국에 있는 18살짜리 이은결이라는 마술사도 그런 거 하더라고요. 이 인간의 제한된 이성은 그 정도예요. 쓰러졌다 일어나면 다음 해봐도 돼. 잠깐 정신이 몽롱해졌다가 잠 안 재우고 오래오래 세우나봐요. 다 쓰러지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데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렇게 막 넘치는 이 흥분을 주체를 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미천하면 그런 작은 기적에 그렇도록 흥분을 하고 열광을 합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복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밖에서 내 안에 뚫고 들어와 내 안을 뒤집어 엎어놓는 거예요. 그걸로 행복한 거예요. 그걸로 안위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그러한 나를 세상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나의 대척점에 서서 저것들 도대체 뭐야? 왜 우리가 도덕, 윤리 잘 지키면서 깨끗하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훌륭한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왜 그게 아니라고 그래요? 왜 회개하라고 그래? 왜 세상 힘 쌓아서 나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데 왜 그것도 아니라고 그래? 그런 배척을 받는 이로 변해가는 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세상은요, 여러분이 엉엉 울면서 아이고 나 좀 도와줘, 나 너무 괴로워, 야 어떻게 인간의 삶이 이러니, 야 너는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걸 세상이 원해요. 아닌 것 같죠. 하나님 알지 못하는 모든 세상은 여러분이 고통에 직면했을 때 그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울부짖는 걸 다 원해요. 옆에서 걱정해주는 척하지만 속으로요, 집에 가서 밥 두 스푼씩 먹어요. 나에게는 안 온 고통이 쟤한테는 가서 내가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게 세상입니다. 아무리 걱정해주는 척해도 그거는 세상이 걱정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세상 앞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가 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 우리 교회에 지금 백혈병을 앓고 있는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이제 거의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머리도 이제 다 빠지고 그래서 앉아있을 힘이 없어서 항상 이렇게 뒤에서 누워계시고 그런데 그래도 꼬박꼬박 예배를 참석하세요. 시인이에요. 똑똑한 여자입니다. 박사학위도 받았어요. 심리학자예요. 지난주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왜 그런 약한 소리를 해요? 병원에서도 그랬고 지금 몸의 상태가 그렇대요. 그리고 모자를 벗어서 머리를 보여주는데 몇 가닥 안 남았어요. 여자가. 근데 죽기 전에 내가 이런 복음을 듣고 죽을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부자예요. 남편은 변호사고 잘 살아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그 말씀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난 이제 천국 가는데 누가 나를 불쌍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괜찮아요. 그리고 새가족반 뭐 이런 걸 다 참석하고 있어요. 그 환자가. 지난주에 오셔서 우리 2부 예배 때 색스폰 하셨던 유인호 장로님 식도암에다가 위암 걸려서 식도 위 다 잘라냈어요. 사실 그 양반 서 있을 힘도 없는 분입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교회 말씀을 듣고 야 이거라면 난 장로인데 여태까지 하나님이 날 저주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장로로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수백만 불을 헌금을 하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 암을 걸리게 하고 고쳐지지도 않고 그렇게 원망스러웠을 때에 우리에게 설교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것이죠. 아니구나. 내가 진짜 천국이라는 데를 가고 싶어 하지 않았구나 여태까지.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너무 선명하게 듣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자기 상황이 요만큼도 불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가시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집으로 가자 한번 연주하고 싶다고. 난 집으로 갈 거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그런 집에 대한 소망을 알게 해준 목사님한테 꼭 자기가 한번 불어주고 싶다고. 숨이 헐떡거려서 노래 한 곡을 빨라졌다 느려졌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도 와서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분 집이 샌디에고인데 지난주에 새가족반 다 참석하고 등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샌디에고에서 산후세에서 산타바브라에서 왜 그렇게 4시간씩 5시간씩 걸려서 주일 예배를 미쳤습니까? 여기 참석하려고 오게 그 사람들이. 샌드위치에서 오는 애는 이제 32살밖에 안 됐어요. 마누라 딸내미 다 데리고 와요. 좋아서 그래요. 말씀 듣는 게 좋아서. 그 어떤 경험 이런 거 말고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더 알고 싶어서. 그리고 그걸 추구하며 와 있는 그들과 같이 밥 한 끼 먹고 같이 몇 마디 더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왜? 딴 데 가면 대화가 안 통하니까. 그저 복복복. 그저 기적기적기적 이러고 있으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여기를 와야 그나마 마음이 편안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좋은 데 찾아라. 정 갈 데 없으면은 CD라도 틀어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라고. 굳이 오는 거는요. 그 이 터져나갈 것 같은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을 누구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격과 기쁨과 행복이 성도의 삶에 있어요. 세상은 그들을 보고 미쳤다고 합니다. 저런 바보, 비효율적 인생을 사는 인간.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그것이 올바른 삶이라는 걸. 여러분 그런 이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죽음도 어쩔 수 없는 자들. 죽음도 그들을 감당치 못해요. 죽음 앞에서 오히려 죽음을 비웃고 있잖아요. 죽음아 빨리 문 열어. 하나님 나라 가게. 갑자기 그 죽음을 이 세상 모든 존재가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시종으로 부리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죽음아 빨리 문 열어. 나 천국 들어가게. 그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들인 것입니다. 그 앞에서 벌벌 떨는 모습을 보면 세상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 니들도 별 수 없구나. 니들도 별 수 없구나. 그게 무슨 능력이냐? 니들 안에는 우리와 좀 다른 능력이 있다며. 근데 니들도 별 수 없구나. 가난 앞에서, 질병 앞에서, 사건, 사고 앞에서 니들도 별 수 없구나. 세상이 좋아하는 자들. 그걸 딛고 일어서서 그 속에서도 껄껄 웃을 수 있는 자가 성도가 되어야 돼요. 복음은 여러분을 그렇게 바꿔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런 복음을 못 배웠다면 여러분은 불행하실 거예요. 여태까지 속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진지해지세요. 그리고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라는 대주제 그걸 꼭 붙들고 제발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좀 성실하게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 갖고 와서 목사님 이게 아니잖아요 라고 언제든지 갖고 오세요. 목사는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와서 물으세요. 왜 묻지를 않아? 다 아세요? 타주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이들만 하루에 30통씩 이메일을 보내서 목사님 이건 뭐예요? 저거는 뭐예요? 지난주에 세노세 지역에 있는 우리 성화라교회 인터넷 교인들이 그 구역 예배를 하고 질문을 36개인가를 보냈어요. 6시간을 공부했대요. 자기들끼리 10명이서 세노세에 있는 우리 성화라교회 인터넷 교인 구역이요. 6시간을 구역 모임을 해서 질문을 36개를 보냈어요. 그만큼 진지해져야 돼요. 내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이건 재수도 안 되고 재기도 안 돼요. 한번 가면 거기서 끝. 하나님 제가 좀 잘못 믿었네요. 내 그 왼수가 잘못 가르쳐주는 바람에 내 여기까지 좀 잘못 왔는데 한 3개월만 시간 주세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냥 그렇게 믿다 거기 가면 끝인 거예요. 따라서 이 앞에서 진짜 잘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고. 성경에는 일관성이 있고 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역사라는 건 그냥 무슨 일반 역사책이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건, 실제 이 역사 속에 있었던 일들이 어떻게 시절과 날줄로 줄줄이 꿰어 하나의 멋진 옷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성경신학적인 해석으로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시줄과 날줄로 얽히고 설키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전체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쓰여 있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저도 조직신학적 설교 뭐 하나 본문 정해놓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주제 딱 꺼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지금보다 설교 준비 시간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요. 10분의 1로. 제가 신학교 때 다 배운 거고 제가 정리해놓은 파일만 50개가 넘어요. 그것만 풀어놔도 제가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들에게 20년 동안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매주 여러분이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조직신학적 개념들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게 만들고 여러분이 그 성경의 내용을 파악하게 만드는 게 목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은 제 말을 듣고 감명을 받고 감동을 받고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야 복음이라는 게 저런 거야 성경이 저거야 라고 해서 나가면서 성경을 읽고 싶어서 안달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목회를 잘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전부 아멘으로 받아갖고 목사가 말하는 건 다 오라. 그러니까 목사들이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말하면은 막 저주권도 있고 축복권도 있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목사는 가정교사라니까요. 가정교사가 귀해요. 자녀가 귀해요. 아버지한테.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에 성령이 들어와 계세요. 그 성령은 모든 걸 다 아세요. 여러분의 필요나 탄식, 숨소리까지 다 들으세요. 머리카락까지 세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되지. 누구한테 기도를 부탁합니까? 왜 목사한테 안수가 들어와요? 그냥 안수라는 건 성도끼리 정말 내가 당신을 위하는 마음이 성도로서 내가 당신을 위하는 마음이 이렇게 간절해요 라는 간절함의 표현으로는 오케이. 안수라면 여기서 무슨 기가 나가서 기도빨이 더 잘 먹힌다고 생각하면 그건 미친 짓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이 담긴 문제잖아요. 생각을 하세요. 고민을 하세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잠을 12시간씩 퍼질러 자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에 고민이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그 삶에 눈물이 없습니까? 근사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그게 옳은 삶이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나오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이들은 내가 보낸 적이 없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그런 인간들 보낸 적 없다. 무슨 평안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전투와 전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잘 배우세요. 그리고 잘 이기세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부산하고 그렇게 역동적으로 고난으로 점철되는 건 여러분이 잘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나중에 천국 가서 분명 저에게 감사한 인사를 하게 될 겁니다. 제가 개런티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만들어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난도질하여 찢는 그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지만 제가 감수하면서 가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정말 인기 좋은 사람이었어요. 잘 놀고 잘 먹고 남들 술 받아주는 거 좋아하고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가 가면 또 노래도 잘 불러줘. 결혼식 때 600명 왔으니까요, 제 친구들만. 목사가 돼서 완전히 고립돼 갖고요. 같은 개혁주의 목사들한테도 완전히 지금 왕따가 되어가지고. 왜냐면, 걔네들도 뭔가 지금 잘못 찾고 있어요. 제 동료들이고 친구들이지만, 뭔가 잘못 가고 있어요. 착하게 잘 살자 해서 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발짝 더 올라가야 되는데, 착하게 잘 살자. 정죄로 끝나버려요. 그래, 아니다, 그거 아니다. 얘기하니까, 너만 잘났냐? 예, 항상. 지들이 나 서울대 가는데 뭐 도와준 것도 없어서 말끝마다 서울대 나오면 다녀. 아유, 유치해서 정말.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 공부를 하세요. 더욱더 신앙생활에 진지해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는 티끌되고 무력하고 무기력한 자임을 폭로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을 가득 채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것인데, 아버지, 우리는 참 이렇게 여전히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경홀히 여기고 있는지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이 시대가 말씀을 사모합니까? 이 시대가 진짜 예수를 기다립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자기들의 뜻대로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행복하고 화평한 나라로 만들어 여기에서 더 오래 살고 싶어 합니까? 아버지, 불보듯 뻔한 그 현실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도 우리는 그 반대편을 쫓아가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몇 명이나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